제28장 성경을 읽는 요령. 시간 미상, 장소 미상.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반드시 아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중심 주제를 붙잡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중심 주제와 세부적인 항목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성경의 중심 주제를 붙잡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항목을 찾아내야 하는데, 세부적인 항목들은 동반자에 불과하며 주체는 중심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는 각종 재물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만일 재물에 대한 각종 지식만 얻는다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믿는 이의 기쁨을 얻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 각종 재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기쁨을 구하는 일로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로 든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속죄제처럼 하나님과 성도를 만족해 합니다. 노선을 찾음. 성경을 읽을 때 노선을 찾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여 읽거나 어떤 연구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3일 대학에 있을 때 어떤 때는 1년의 구약을 7~8차례, 신약을 23차례 읽었으나 그렇게 큰 유익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한번 읽는 것으로 족하고 중심적인 성경 구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신약과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성령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 등에 관한 진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 읽으며, 나는 또 다른 50년 동안에도 이러한 진리들을 잘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에 성경을 읽는 것이 만일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영이 부흥된다면 진리에 의하여 만져지고 압도됩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에서 몇몇 중요한 진리를 유의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읽고 나서 잊어버림. 성경을 읽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분께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여 연구하고 고생해서 읽는 것은 쓸모가 없으며, 성경 말씀을 단지 총괄 편집하는 식으로 해설한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주석입니다. 큰 것에 착안점을 둠. 성경을 읽는 것은 반드시 큰 것에 착안점을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산의 철로 기사는 반드시 광산을 보아야지 다만 그 가운데 있는 연못, 집, 산등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반드시 큰 요점을 중시해야 하며 작은 것에서 맴돌 필요가 없는데, 이는 직선을 그어야 하며 원을 맴돌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형수님이 반바지를 사러 갔는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칫솔, 수건 등을 보는데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간선을 먼저 찾고 나중에 지선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길을 감. 성경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만일 그 나귀의 색깔이 어떻고 몇 개월 자란 것인지를 연구한다면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안질이나 학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시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면 이것은 길을 보는 것이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다만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서 길만 보고 가지 않는다면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것이며 성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석류나무인가 감람나무인가를 연구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생명에 유익이 없습니다. 규례를 따르지 않음.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규례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생활이 어떠냐고 묻는데 나의 생활은 가장 규율이 없으며 혹은 저녁 12시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혹은 아침 6시에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이와 같이 반드시 영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이름. 오늘날 사람들이 거룩해 됨을 논할 때 대부분은 소극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거룩해 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붙잡으면 다른 소극적인 일은 자연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룩해 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죄악은 자연히 탈락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중심 삼아야 하며 사람을 중심 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사람의 고통을 돌보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장래의 천당에 가서 다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면 비록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아들을 본다면 할렐루야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한 가지도 땅에 속한 것이 없고 자기가 중심인 것이 없으며 모두 신성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내가 처음으로 여자도 자매가 쓴 기도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한 두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화수운 자매를 만났고 그녀는 나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의 예언에 관해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교만이 가득하여 예언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가운데서 나는 그녀가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단지 진짜로 읽고 가짜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예언을 읽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예언을 읽을 뿐 아니라 참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되게 읽고 참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함. 1922년 화순 자매가 펜 루이스 여사가 쓴 넉넉히 이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나는 그녀가 말한 그녀의 몸에서 체험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크게 놀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점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히 이기는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체험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약 40세 된 한 서양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어떤 음식을 먹는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서 2주 동안 울었지만 여전히 이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집회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고 그녀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죄냐고 물었고 그녀는 어떤 음식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직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볼 때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녀와 이기는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간 후에 그 일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은 그녀를 인도해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 한 주 동안 땅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금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한 주에 하루 이틀은 금식하며 한 번은 20여 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절망적인 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사람이 반드시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비로소 이길 수 있으며 사람이 만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시작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미국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벽에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를 걸었으며 그는 많은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를 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가 그랬는지 하나님이란 글자의 마지막 글자인 D를 떼어버려 단지 손을 놓다 렛츠고만 남아버렸습니다. 그가 그것을 본 후에 곧 승리했습니다. 참으로 영적이어야 함.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많이 줄 수 있다면 이 집회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집회에 참석하면 기껏해야 당신이 얻은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 당신의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이 아니면 영적이 아닌 것이지 가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만일 참으로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회의 신학은 매우 좋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리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훌륭하지만 그다지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분명히 없는데 여전히 스스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경은 매우 깨끗한데 그 원인은 매번 성경을 읽고 말한 후에 읽고 말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비비춤이 없이 기억을 의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한번 전한 후에 다시 빛이 있어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사랑.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에 대한 당신의 인식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당신은 반드시 상대방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사랑스러운 곳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기쁘고 단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고난 중에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잘못했을 때 당신을 때려서 아버지의 마음이 통쾌해진다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몇 대 맞아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에 의해 욕을 당해도 기쁠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고통을 참아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부자지간이 이러할 뿐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며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매혹하여 기쁘게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